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성경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국 기독교에 대한 비판 중에 한국 기독교는 무속 신앙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무속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로서 우리 신앙 안에 기복 신앙이 깊이 뿌리내렸다는 사실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독교 안에 기복 신앙이 깊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복도, 지금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현세적인 복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기복신앙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참된 복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기복신앙으로 인해 한국 교회는 부패하게 되었고 깊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속 신앙이 한국 기독교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중에는 기복 신앙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심각한 병폐가 있습니다. 기복 신앙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심각한 무속 신앙의 병폐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병폐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일과 관련해서 유대 사회에는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 백성들이 열렬하게 환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큰 사건들로 인해 그 당시 지배계층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위협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안정된 기득권이 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큰 일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정화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들의 안정된 기반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23절 말씀 서두를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21장 2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들의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혹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신지 간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 하반절의 질문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죽음에 덫인 것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은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자신의 권위가 왔다고 대답하면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이 다른 누구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적이 없고 자기 자신의 권위로 그런 일을 행한다고 말하면은 예수님을 광신도로 몰아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신지 간에 그들은 쥐꼬리만한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숨은 속셈을 아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혜롭게 반문하셨습니다. 24절부터 25절 상반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이렇게 묻자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그렇게 간단한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은 얼핏 보면은 그들의 질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은 왕이 오기 전에 미리 먼저 와서 나팔을 불어 왕의 행차를 알리던 나팔수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은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권위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범한 이 질문은 사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어 의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논한 결과로 어떤 대답을 내어놓았습니까? 2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왜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에게 대답한 것일까요? 만일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면은 그들은 아주 우스운 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면 자동적으로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한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례요한을 무시하거나 세례요한을 무시하자니 세례요한을 선지자가 아니라고 무시하자니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들은 짜낸 묘하니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함정을 팠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그 함정에 빠질 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난처한 질문을 가까스로 피해내고 그들이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대답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2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들은 참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에게 말을 붙여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다시 아주 작은 꼬투리라도 잡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부분부터 그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28절 첫 부분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의견을 묻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보니 해답이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각각 찾아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좀 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말씀에 대해 두 아들은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일하러 가겠다고 말을 했고 둘째 아들은 일하러 가는 것이 싫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두 아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일하러 가겠다고 말한 첫째 아들은 자신의 대답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가겠다는 말만 하고는 포도원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러 가는 것이 싫다고 말한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께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실제로 포도원에 일하러 갔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은 그들이 듣기에 너무나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의논도 하지 않은 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한 대답으로 그들을 호되게 비판하셨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첫째 아들이고 너희들이 그토록 멸시하던 세리와 창기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둘째 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보다도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시하던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도 오지 못한다고 그들은 평소에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과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오늘 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32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그들에게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의의 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언제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회개한 세리와 창기들을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뉘우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전한 세례 요한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않고 배척한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1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믿음은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예수님마저 거부하게 된 것일까요? 왜 그들의 믿음은 그들을 능히 구원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어디에다가 자신의 믿음을 두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기초를 말하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서로 대조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랑한 성도님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했지만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을 저버린 맏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고 가르쳤던 장로의 전통들은 어떤 것일까요? 장로들의 전통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이하게도 모세의 오경에 기록된 율법 말고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따로 주신 구전율법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즉 기록의 방식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전승되는 율법이 있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율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말로 전승된 구전율법이 있었다고 믿었고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그 당시 유명한 랍비들이 모여서 구전율법에 기초해서 아주 세세한 생활규칙을 만든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의 율법과는 비슷하긴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유대인들이 막연하게 믿었던 구전율법에 기초한 인간의 종교적 사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탈무드란 책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에 기초한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쳤다고 여기에다 자신들의 신앙의 근거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것 같지만 사실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해서 세례요한을 믿지 않았고 사람의 계명에 의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마저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는 과연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들도 우리 시대의 장로의 전통 위에 지금 서 있는 것은 아니냐고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같이 성경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책이 이렇게 많은 시대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사람들이 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몰라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들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기가 급급합니다. 1998년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한국 개신교인의 51.9%가 예배 시간 외에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엔 한국 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좀 더 숫자가 늘어나서 53%나 되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 외에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형편은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들은 자신 있게 그런 50%가 없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한 우리의 종교적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장로들의 전통과 우리 시대의 사람의 계명 위에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뜻에 충실하다고 오늘 본문의 그들처럼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이 성경 말씀을 이토록 읽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도 읽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 그리고 성경이 어렵다는 것, 그것도 얼마든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성경을 멀리하는 까닭은 무속신앙의 영향을 깊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속신앙은 한마디로 성경 말씀과 같은 경전이 없습니다. 무속신앙에는 경전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경전과 같은 텍스트가 있어야만이 경전을 기초로 생각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속신앙은 경전이 없기 때문에 신의 뜻을 묻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무속신앙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구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혹시 구판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구판에서는 절대로 질문과 생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단지 진행되는 구판에 자신의 감정을 실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판을 통해 끝까지 고양된 감정을 체험하면은 그것으로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판을 통해서 폭발적인 감정적인 체험을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진지하게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생기면은 또 구판을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의 이런 면이 우리 안에 기복신앙 이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경전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도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단지 신앙적인 체험을 하거나 말씀을 읽지 않아도 종교적인 흥분만 느끼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신앙은 사실 죽은 신앙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바로 위에 나오는 21절 말씀을 이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방금 봉독해드린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말씀하셨지 다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한국 갤럽 조사 결과에 나온 대로 예배 시간에만 성경을 읽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는 결단과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결과 증거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참된 증거인 말씀 묵상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영적인 질병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서도 나에게 신앙이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는 이 질문 앞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과연 어떠한지 솔직하게 대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묵상한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나타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